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 찬송 시간에 찬송가 209장 찬송을 불렀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찬송가 209장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배운 찬송이 찬송가 209장이기 때문에 이제 209장을 불렀고, 요한복음 8장을 왜 읽었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8장은 제가 철들고 나서 옛날 어릴 때 사탕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 다녔던 적 말고요, 그냥 그 전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 교회 나가면 미안하니까 한 달 전쯤부터 이제 나가야죠, 보면은. 뭐 그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철없을 때, 갔던 것 말고, 그 이후로는 교회를 안 다녀봤던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이제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상관없이 살다가, 저는 요한복음 8장을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이 구원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업 시간에 이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들은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찬송가 209장은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이제 다시 쓴 날 하고 이제 내 마음에 이루어진 복음을 듣고 나서 제가 배운 찬송입니다. 처음으로 배운 찬송인데,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냥 그 찬송을 내가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내 마음의 간증이었습니다. 아, 이분도 내 마음에 이루어진 이 복음이 이분 마음에도 이루어졌구나. 그 이분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보니까 1700년대 분인 거예요. 1755년에 필립 도드르지라는 분이 지은 찬송가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1700년대 신앙을 한 이분의 신앙하고 내가 들은 복음하고 똑같을까?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제 친구들은 아니래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래요, 보면.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 이렇게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해놨구나 하고 내 마음에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나 찬송가 가사를 보나 이미 모든 죄가 사해져서 의롭게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게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09장 찬송이 내 마음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찬송가 209장을 부를 때 그냥 곡조를 따라서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간증에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많은 찬송이 나오는데 시편 말씀이 다윗의 마음의 간증이었습니다.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 선생님은 학교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학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먼저 제 선배들이 구원을 받은 몇몇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들이 학교에서 이제 모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저희 학교가 있고 그 학교 옆에 보면 학교 이제 뒤쪽에 보면은 숲이 있었는데 잔디밭이 있고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모임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뭐 점심시간이고 뭐 조그만한 이제 고등학교니까 뭐 다 보이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저 점심시간에 저기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때는 몰랐죠. 구원받은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점심시간에 모임을 갖는 거였는데, 복음성가에 보면은 주를 믿는 자를 볼 때 내 마음은 비웃었네 하는 이제 그 찬송이 나와요. 제가 이제 그 찬송을 부를 때 나중에 배운 찬송이지만, 아, 맞아. 내가 그때 구원받은 그 선배들이 모임을 가자. 나는 그 모임을 참 비웃었거든요. 아이고, 저 또 예수쟁이들 또 저 모여가 앉아있네, 이제. 그 내 마음은 비웃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내 인생에 고통을 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그 선배들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3학년 때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12월 달에 학력고사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시험이겠죠. 시험을 쳐놓고 점수가 하도 안 나와가지고 내가 좌절하고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 구원을 받았는데, 어제 건강과 믿음에 관한 후속 세미나를 할 때 허인수 목사님이 이제 좋은 거라고 했죠. 암에 걸려도 좋은 거고 사업이 실패해도 좋은 거고 그 뭐 하라고요? 잔치하라고 이제. 그 저도 이제 시험을 다 망쳤는데 그때 저는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정말 잔치할 일이더라고 보니까. 그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목사가 돼 있겠습니까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보면은. 그때는 제 마음에 굉장히 이제 낙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좌절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을 때 다른 데 아무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학력고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오로지 시험만 끝나면 이제 마음껏 놀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을 다 망치고 나니까 놀 기분도 안 들고 친구들도 만나는 것도 재미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좌절 속에 있을 때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닐 사람하고 이야기했으면 저는 손 안 들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데는 관심 없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왜 손을 들었냐면은 그 전에 수개월 전에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왜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데, 저는 성경에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 두 여인이 아기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길 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그러면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네 것도 말고 제 것도 말고 나누어라 했을 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했고 진짜 엄마는 안 된다고, 아니라고 저 아이를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 솔로몬의 명재판, 솔로몬의 지혜를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보면은. 근데 이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지혜로운 이야기가 성경에 또 있구나. 야, 내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헛되이, 여러분 전도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반드시 일을 해요.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냥 그때는 호기심을 가졌고 관심만 가졌는데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게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전도를 한 거예요. 왜냐? 고등학교 3학년 그것도 영어 시간에 진도 안 나가고 성경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심할 습관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학력고사를 앞두고 한 점이라도 더 따야 되는데 수업 진도 안 나가고 성경 이야기 하니까 대번에 진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부형들 통해 가지고 그 선생님 징계해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불려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막 심할서 쓰고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고 그런 핍박만 받고 욕만 얻어먹었지 구원 받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 연결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뒤에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에 연결되어서 처음에는 어디까지나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 출생 자체 죄인으로 출생했고, 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근본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깨끗하게 씻으시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제 옆에 어떤 한 부인이 있어 두 명이 같이 들었는데 저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 죄가 없다는 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은 그때 처음 온 분이라서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했죠. 매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쭉 왜 죄인이 된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용서 빈다고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분명하게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씻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쭉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죄가 없다는 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가 구원받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왜? 첫 번째, 구원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데,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 내가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죄는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죄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었으니까. 저는 제가 구원이라는 말이 뭔지도 몰랐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된 건지 안 된 건지 구원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믿음이 이루어진 건지 안 이루어진 건지 그것조차도 제가 스스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못 가졌어요. 한동안. 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이치적으로 다 인정은 되는데 내 마음에 뭔가 와닿는다든지 감동이 된다든지 뭐 어떤 특별한 느낌이 온다든지 그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그게 마음에 뭔가 와닿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나가봐도 그게 없어요. 뭔가 마음에 와닿거나 감동이 되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아직 덜 된 줄 알았습니다. 아직 믿음이 이제 아직 덜 됐고 구원이 덜 이루어져서 이제 그런 줄 알고 교회를 자꾸 나가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도 누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지금도 이제 아직도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오기를 기다리고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으면 이 구원의 이제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지를 잘 모릅니다, 보면은. 물론, 교회를 다녀보고 또 나름대로 갈급함을 가지고 찾고 찾았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다면은 어떻게 해야 이게 확실한 믿음이 된 건지 이게 다 된 건지 아직 덜 됐는 건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이제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하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확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내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이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확실하게 그럼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래야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소망을 갖고 살든지 아니면 덜 됐으면 뭘 또 더 들어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에 있는지 확증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험해보라는 것은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확증하라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얼만큼 믿어야 되는지, 얼만큼 마음에 뭐가 와닿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보면은.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 육신의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너희가 건강한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식사 잘 하십니까? 일단 밥을 잘 먹는다는 거는 그래도 좀 건강이 괜찮다는 이야기죠. 일본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보면 면접관들이 딱 앞에 앉아 있고 그 다음 이제 가서 한 명씩 가서 앉아서 질문하는데 대답하는 이게 이제 보통 면접인데 일본의 한 회사가 특별한 면접을 봐요. 어떤 면접을 보냐면은 심사위원들이 면접관들이 앉아 있고 면접생들은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딱 갔더니만 상이 딱 차려져 있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방침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 밥 먹는 거 보고 뽑아요. 근데 간단해요. 뭘 보느냐, 밥 빨리 먹는 사람 보고 뽑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가서 밥 먹는 데 있으면 얼른 먹으십시오. 보면은 왜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을 뽑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밥을 빨리 먹는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밥 빨리 못 먹습니다. 빨리 먹으면 뭐 소화가 되니 안 되니 뭐 해가지고 이제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사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막 빨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을 막 빨리 먹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시간을 아껴 쓸 줄 아는 사람이다. 이래서 이제 밥 빨리 먹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밥 빨리 드시는 분 있으면 그 회사 어느 회사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회사에 가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진짜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끊어져가지고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까? 물어보면 돼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일로 왔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건강한지 안 한지 뭘 보고 아느냐. 그럼 내가 밥을 잘 먹는다. 아, 그러면 건강하고 또 잠 잘 자고 활동하는데 아픈 데 없고 아, 그러면 나 이제 건강하다고 이제 뭐 확신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건강 괜찮다 이제. 그런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확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확증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뭘 해야 되죠?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나라를 이제 일으킨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분들이 이제 지금 중년에 이제 나이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세대들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이제 우리나라 중년들이 또 노년층에서 고생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놨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뭐든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수출만이 살 길이라 해가지고 뭐든지 다 수출을 했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심지어 여자분들 머리카락까지 잘라서 수출을 했습니다. 보면은. 중동에 돈을 벌러 가기 위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중동에 이제 돈을 벌러 갔었고 심지어 또 옛날에는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벌러 갔었습니다. 한참 이제 중동에 이제 붐이 일어나서 돈을 벌러 갈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중동에 갈 일꾼들을 뽑는데, 일일이 다 건강검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뭐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검진해서 그 진단서를 떼오고 이제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합시다. 이제, 중동에 근로자로 이제 돈을 벌러 갔는데 이 사람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가 뭐냐. 한 명씩 나와서 테스트를 받아요. 그게 뭐냐. 모래 자루가 하나 있는 거예요. 모래 자루가 하나 있고 나와가지고 그걸 들어가지고 어깨에 올리면 합격. 못 올리면 불합격. 해가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모래 자루 이제 그게 몇 킬로가 나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혹시 이 중에 그런 테스트 통과했던 분 계시면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 시대가 아니라서 몇 킬로를 들어 올렸는지 모르는데. 자, 이걸 들어 올리면, 아, 이 사람 힘 좋고 건강하네. 합격.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요즘 현대에서 삼성에서 LG에서 사원 모집하는데 건강 테스트 한다고 모래자루 갖다 놓고 들어 올려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서를 떼오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회사들이 입사를 결정 짓기 전에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왜냐? 실컷 이제 사람 뽑아놨는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몇 개월 일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휴직을 해야 된다. 회사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 진단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회사에서 건강 진단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건강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는 겁니까? 확증을 요구하는 겁니까? 뭘 요구하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그 사람 마음에 확신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확증을 요구하는 거.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강 진단서 떼오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 대놓고 나 건강합니다. 보십시오. 나 밥 잘 먹고 힘 좋고 건강합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그럼 그 앞에서 아무리 자기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건강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당신 아무리 확신해도 그거는 그거고 확증을 가져오세요. 진단서를 가져오세요. 확증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구분이 가세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확신만 볼까요? 확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확증도 볼까요? 확증을 보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확증은 없이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난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하다. 이런 확신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건 확증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확신을 해야 되냐면은 건강 진단서의 결과를 보고 확증을 보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확증 없이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본인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확신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확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기 때문에 확증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가 일주일이 가도 안 낫고 2주일이 가도 안 나요. 요즘 감기들은 이렇게 오래 가죠. 근데 옛날에는요 감기가 일주일만 지나면 다 나았습니다. 요즘 감기들은 오래오래 끄는데 그 당시는 일주일만 가면 감기가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감기가 안 났고, 2주일이 지났는데 안 났고, 3주째 됐는데도 계속해서 기침이 나고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는데, 신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감기가 3주 이상 가면 결핵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문 문구를 딱 보면서, 아이고, 지금 3주째 지금 감기가 계속 되어오고 있는데,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만약 내가 결핵이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아, 큰일인데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 보건소에 가면은 결핵 검사를 잘 해준단 말입니다. 무료로 보건소에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결핵 검사를 하러 가니까, 예, 이렇게 오십시오, 검사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증상을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결핵 그런 의심 환자인지 아닌지, 기침을 하면 가슴이 따갑습니까? 아, 진짜 막 기침하면 가슴이 너무너무 따가운 거예요. 가래가 많이 끓습니까? 예. 묻는 말하고 이제 질문하는 내용하고 내 증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더 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네. 증상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핵이 아닙니다 하고 판정이 났어요. 그냥 일반 감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고 이제 수양회를 갔습니다. 수양회를 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잠을 자는데, 원래 기침이라는 게 밤 되면 또 더 심해지잖아요.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옆에 목사님이, 어이 김 목사, 그 기침이 심상찮은데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감기 아니고 그 다른 병 아니야, 결핵 아니야, 괜히 옆에 사람 지금 옮기는 거 아니야, 이 소리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검사하고 왔는데 결핵 아니랍디다. 일반 감기랍디다. 아, 그래? 하면서 이제 편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보면은 결핵이면 옆에 사람 옮을 수도 있잖아요. 자, 제가 기침이 심하게 나오는데도 그 목사님 앞에 감기입니다 하고 결핵 아닙니다 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확증을 얻은 거예요. 검사 결과 내가 확증을 얻었기 때문에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이 확증이라는 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내 죄가 사해졌느냐 안 사해졌느냐. 오늘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는이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확증이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확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확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확증을 토대로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확신을 가지려고 하니까, 확증 없이 확신을 가지려고 하니까 신앙에 이제 있어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증은 그 사람의 느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와닿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변치 않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게 확증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죄가 사해졌다는 확증을 얻으면 나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의 마음에 와닿는 걸 가지고 이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믿음은 내 마음 안에 뭔가 와닿는 걸 갖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증을 토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증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 걸 배우게 되었을 때, 아, 그러면 내 구원이 확실하구나. 나는 뭔가 자꾸 마음에 와닿는 걸 기다리려고 하니까 아직 나는 덜 됐고 아직 멀었고 아직 안 된 줄 알았는데, 아, 성경 말씀에 죄가 없다는 건 믿어지는데 구원 받았냐고 하면은 내가 예,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 이런 확증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성경에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이 확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 마음에 이제 구원의 의심이나 또 흔들리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의심날 때 되면 의심이 나면은 확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확증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의심이 들다가도 의심이 사라져요. 왜? 확증이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때로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의심을 넣어줄 겁니다. 너 확실하게 구원 받았냐? 너 구원 받은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도 시험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도 흔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물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하는데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무시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예,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갔다는 것은 성령이 예수를 마귀의 시험 앞에 가서 시험을 한번 받아보라고 이끄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는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돌을 갖고 떡을 만들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왜냐? 우리에게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확증이란 말입니다. 이 확증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야 네가 진짜 구원 받았으면 너 네 하는 나쁜 행실 한번 끊어봐. 너 지금 술 먹고 있지? 술 한번 끊어봐. 너 담배 피고 있지? 너 담배 한번 끊어봐. 물론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술 담배 안 하지요. 그러나 그거 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네가 진짜 구원 받았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시험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는 기록된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기록된 말씀에 있다. 이 말씀에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은 이제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확증이 제일 중요하지 내 마음에 와닿는 거나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나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을 찾으십시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도 또 여러분 아무리 충만한 것도 아무리 마음에 큰 감동이 와도 그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썩지 아니하는 세세토록 있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세세토록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고 이 말씀 외에 다른 데 기대를 두면 다른 걸 찾으면 내 마음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와닿는 거나 감동이나 이건 다 육체에 속한 거기 때문에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그건 얼마 안 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사람 보니까 막 구원 받고 막 충만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니까 막 날아갈 듯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간증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간증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한 1분 간증했나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좀 시원찮은 구원을 받은 줄 알았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일 좋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구원이 어떤 거냐면은 내 마음에 뭔가 와닿는 것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없어도 그냥 죄가 사해졌구나 하고 그냥 말씀만 믿는 이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더라고요. 왜? 막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고 기쁘고 충만하고 막 했다가 6개월 지나고 나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버리고 그렇게 충만했던 그 사람 어디 갔지? 그 감정 수그러드니까 시들해져가지고 신앙도 시들해져버리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시들했으니까 뭐 마음에 뭐 와닿고 막 감도 이게 없고 그냥 말씀에서 그냥 믿어지는 것. 근데 그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있잖아요, 보면은. 와닿는 거 없고 막 마음에 막 감동되는 거 없었는데도 말씀만 믿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만 믿는 거예요. 이게요, 구원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삶의 믿음에도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삶 속에서도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 안 왔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맞지만은 자기 마음에 뭔가 와닿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아직 믿음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 와닿고 확신이 들어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져야 믿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믿음도 말씀의 판단만 믿는 거고 내 삶 속에서의 믿음도 말씀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렌지 주스에 보면 무가당이라고 써놨죠? 100% 오렌지 주스 무가당 이렇게 해놓은 거 보셨어요? 무가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에 더 달게 하려고 설탕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그게 좋은 거죠?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설탕 넣어서 막 달달하게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100% 딴 걸 넣지 않고 설탕을 넣지 않은 거. 여러분의 믿음도 내 감정도 넣지 않고 기분도 넣지 않고 느낌도 넣지 않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넣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을 믿는 이게 제일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녹차 좋아하십니까? 녹차 좋아하세요? 예, 저 녹차를 좋아하는데 제가 녹차를 잘 안 먹어요. 녹차를 좋아하는데 왜 잘 안 먹는지 압니까? 예? 어디 가면은 뭐 마시긴 다 마셔요. 제가 안 먹는 거 없습니다. 안 줘서 못 먹지. 주는 건 다 먹습니다. 보면은 그 어디 가서 제가 이제 녹차를 대부분 녹차를 딱 타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현미 녹차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마셔요. 왜? 한국 사람들은 누룽지 숭늉을 좋아하니까. 이 녹차에다가 현미 녹차를 해가지고 그 녹차에다가 좀 구수한 맛이 나는데 이 녹차를 즐기는 사람은요 현미 녹차 안 먹어요. 녹차를 즐기는 사람은 순수 그 녹차 잎, 그 어린 잎을 따서 말린 그 녹차를 먹어요. 그 녹차 향이 진하게 그 녹차의 그 제맛이 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이 뭘 넣었다고요? 구수하라고 뭘 넣었어요? 현미. 그러면 또 달아라고 또 설탕까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망쳐요. 제가 호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형제님들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저도 커피 한 잔을 이제 얻어먹는데 아 기대를 했어요. 호주 커피가 이제 호주에는 블루 마운틴 이제 있는데 호주 그 블루 마운틴 커피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야, 호주 커피가 어떨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커피를 이제 사주셔가지고, 한 모금 딱 마시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 드냐면, 아이, 배렸다. 이 마음 딱 드는 거예요. 왜냐? 아, 시럽을 넣어가 온 거예요. 저는 지금 커피를 기대하고 있는데, 야, 이 호주 커피가 어떤 맛이 날까? 떫은 맛이 더 많이 날까? 쓴 맛이 더 많이 날까? 블루 마운틴, 이제, 유명한 커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달달하게 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제가 그걸 호주 가게에서는 커피에 절대로 그걸 자기들이 알아서 임의로 안 넣습니다. 손님의 취향을 물어서 반드시 손님의 주문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 커피를 사주는 분이 나이가 많은 형제님이셨거든요. 한국에서 이민을 가서 살아도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꼭 그렇게 달달하게 해가지고 마셔요. 그래서 제가 그 커피를 먹는다고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보면은. 진짜 커피 향은 안 나고, 이제. 뭘 넣는 게 좋다고요? 안 넣는 게 좋다고요? 예. 녹차에다가 설탕 넣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오렌지 주스에다가 설탕 넣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믿음은 말씀만 믿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느낌도 감정도 기분도 와닿는 거 넣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걸 넣어놓으면은 사람들이 그게 없을 때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야, 내가 처음에는 마음에 막 마음도 일어나고 마음에 감동도 되고 충만했는데 요즘은 막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왜? 마음에 뭐 마음도 아니라 냉랭하게 이렇다고. 그 사람은 늘 요동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만 믿는 이 확정만 있으면 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도 냉랭해도 그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네. 그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일하시겠네. 믿음의 길을 가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이 성경을 예를 들 때 전기구이 통닭 이야기를 해요. 장작구이 통닭 이야기를 해요. 전기구이 통닭이나 장작구이 통닭의 특징이 뭐예요? 기름을 다 뺐다. 그렇죠? 오랜 시간 돌려서 기름을 쫙 빼내죠. 이 성경에는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이나 이걸 싹 뺐어요.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감정을 유발하고 성경이 어떤 기분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만 믿고 사실만을 믿는 이 믿음, 이게 제일 좋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천사가 와서 장자를 멸할 때에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막 두렵고 떨린다 합시다. 야, 여기저기서 막 으악 하고 막 그런 이제 죽음의 소리, 슬픔의 소리, 통곡의 소리가 막 들리는데 야, 우리 집에도 나도 장자인데 나도 죽으면 어떡하나 막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이 들면 뭘 봐야 될까요? 예, 내 마음에 얼마나 믿느냐 아마 이걸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져 있냐 안 발려져 있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있냐 안 발려있냐 피가 발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할 때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피가 발려있으면 이게 확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토대로 확신을 갖는 것이지 그건 제쳐놓고 내 마음에 그 집안에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를 써야 됩니까? 아니에요.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있는 확증이 있느냐 없냐 이 확증이 있으면 된 거고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확증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내 죄가 사해졌다고 되어 있느냐 아니냐 확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믿음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뭔가 와닿아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은 말씀이 와닿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와닿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당신 위궤양이 있고 당신 뭐 간이 안 좋고 동맥에 뭐 경화현상이 있고 와닿는 게 없다. 와닿는 게 없다.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와닿고 안 왔고 뭐가 중요해요? 검사 결과가 그러면은 치료를 하고 뭔가 처방을 받아야죠. 그렇죠? 병원에 앉아가지고 와닿는 게 없네. 의사는 저래 이야기해요. 나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고 앉은 사람 누가 있어요? 와닿고 안 와닿고 전혀 상관없어요. 의사의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가 맞으면 그 결과만 정확하면 우린 그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느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자의 죄에 대하여서 한번 성경을 놓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8장 3절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의 손에 끌려왔습니까? 누구의 손에 끌려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올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은 율법에 있습니다. 이 여자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경찰이 도둑질한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없으면 못 끌고 가죠. 이 여자를 끌고 가는 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지만은 사실은 율법이 이 여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율법을 범했고 이 율법이 이 여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자를 살리려면은 이미 이 여자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자를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죄를 지었는데 법이 바뀌어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예수 이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31장을 찾아보십시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친히 해가지고 일 해놨습니까? 난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가락으로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돌판에 하나님은 율법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근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손가락으로 땅에 다시 썼습니다. 이 첫 번째 주어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새로운 법은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하길 원하는 거예요. 율법 돌판에 돌비에 기록되어진 율법이 있고 이제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했는데 돌비는 돌판, 율법 돌판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신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 마음판에 뭘 기록하고 싶으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3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기록하고 싶은 것인데 새 언약을 이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걸 하나님이 기록한 우리 신비에 우리 마음판에다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 돌판에 간음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의 마음에 기록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바로 네 죄와 네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의 마음판에 이게 딱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마음판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한 이들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주여, 없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 이 여자 마음의 신비에 이제 기록이 됐구나. 뭐가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 여자의 마음에 기록되었으니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을 때 주여 없나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이 여자의 신비에 기록이 됐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 죄 없다 맞다 의롭다 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여자의 신비에 이제 마음판에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나니까 이 여자도 죄가 없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마음에 이루어져 있는 사람과 신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율법만 있는 사람은 늘 정죄를 받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근데 신비에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일지라도 그렇게 현장범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라도 그 마음판의 신비에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는 게 기록되어지고 나니까 이 여자도 죄가 없다고 주여 없나이다 하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어떤 이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서면서 네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그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둘러써 있습니다. 보면은 도대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지만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지켜주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려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만 하나 딱 받아들이고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오는 심판을 다 막아줍니다. 아시겠어요?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지켜주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치고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떠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여자는, 가나마다의 현장에 잡힌 여자는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말씀 하나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 아닌 말씀의 판단 하나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저녁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면 반드시 배워야 할 두 가지 믿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 삶의 믿음에 대한 것,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배워야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은,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서서 여러분이 오는 모든 재앙을 막으며 주님이 일을 다 해주십니다. 말씀에 판단 하나 믿는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은, 이제 믿음 하나 가졌는데 예수님이 나셔서 이 여자를 대신해서 모든 심판을 물리치며 이 여자를 보호하며 지키며 모든 걸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주여 없나이다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의 마음에 그 믿음 하나 가졌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의 보호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여 없나이다, 내가 의롭게 됐다는 믿음 하나 가지면은 여러분 삶에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돼서 여러분 모든 부분을 지켜줄 거고, 이제 삶 속에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또 저녁에 오셔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